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쓴 이제 편지이죠. 요한복음은 복음서이고 요한 1, 2, 3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누군가에게 썼죠. 그 당시 교회에 또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쓴 것인데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늘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사도 요한은 바로 태초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있었던 이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가지고 와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장이 그렇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하고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한 것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나중에 요한일서에 보면 나옵니다. 성육신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니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주님이시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에 맞서서 사도 요한은 직접 자기가 보고 듣고 만졌던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요한일서 1절에서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 이단들이 그걸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와 만약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그 증거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한 줄 알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직접 증언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증언하는 사람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대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던 분이 우리 삶에 흘러든 이 살아있는 이 이야기로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증언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것이 그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모습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 삶에 응답하셨는지 이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들은 바 되고 본 바 되고 또 뭐 만진 바 되려고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고 물론 주님을 직접 만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 주님을 사도 요한처럼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증언하는 삶, 증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말씀을 듣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우리의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이 사귐은 보통 사귐이 아니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스러운 사귐이고 또한 4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은 누림이고 이 누림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누림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진짜 깊은 교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것은 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래서 해같이 빛났다. 왜 그래요? 그 순간에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모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환경에 따라서 마치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우리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면 그 평강이 있다라고 민수기 6장 말씀에도 그렇게 기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주님과 깊은 교제,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였어요.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대가 우리를 하여금 웃게 만들고 기쁨을 얻게 만든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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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또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잘 될 수 있고 선한 자들이 이와 같이 힘들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따졌던 그 선지자가 나중에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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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림이.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 3장 그 이제 없고 없고 그 말씀 앞에 보면 창자가 흔들렸고 그런 말씀입니다.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렸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자가 꼬이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주인과 깊은 교제 사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은 바를 그래서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진짜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또 누구도 빛이에요? 예수님도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빛이다. 자, 요한 1서 9절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있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빛이 계시는데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 빛을 애써 부인해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또 누구도 빛이냐? 예수님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고 여기 말하면서도 바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그랬어요. 어둠에 행하면 그러니까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이 없어야 된다. 어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어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 이단들은 그러죠. 정신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영지주의, 그 당시 영지주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몸으로 행하는 선을 무시했습니다. 몸은 뭐 어떻든지 간에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됐지. 그런데 아니요. 정신도 중요하지, 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아니, 정신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몸은 어둠 가운데 있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거짓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은 빛 가운데 행동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우리의 삶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신가? 빛 가운데 주님과 그 사귐을 갖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바로 주님처럼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발광체가 되는 거죠.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달처럼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해와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온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그 빛을 뭐 완전한 밝은 빛은 아니지만 세상에 그 달빛처럼 비출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 그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삶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빛 가운데 주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과 그 늘 날마다 교통이 있고 사귐이 있으면 어둠이 틈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이 사귐을 이렇게 우리가 멈춰버리면 그냥 언제 금세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그냥 우리 가운데 가득 차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틈탈 여유가 없어요. 늘 생명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사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요. 아니할 것이 어디서 죄 없다. 나 죄 없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삶이고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를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를 범한 인생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심판을. 그래서 8절에도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또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선한 사람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냐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죄를 자백하면 오늘 구절 말씀처럼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언 28장 13절에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 이거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 오늘 9절에서는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그 죄에 뿌린 불의까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 그 사귐이 누림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서 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기고 누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 가운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